1장 1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매한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런 내용이 5장인가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그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다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관심 두지 말아라 그래 해도 자꾸 뭔가 삐쭉삐쭉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죠. 혹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런 관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구원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관심은 내 구원 쪽으로 가도록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그 생명의 명단을 갖다 공개하려고 그 생명책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확정돼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생명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을 뭐 어린 양이 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얘기가 뭐냐면 누가 생명을 얻을 사람인가 그것을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생명 얻을 자는 이미 내 쪽에서부터 확정돼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설치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구원 얻어보겠다고 뭔가 천국 가보겠다고 설치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책이 있다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책을 뗀 자가 어린 양이죠. 우리가 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뗍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책이 기록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지,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힘을 보태보겠다고 나서고 설치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쪽에 절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두고 보지를 못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뭔가 한몫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보탰단 말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런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공로가 있습니다. 자기 걸 주장을 해요. 결국에 모든 공로와 영광이 하나님 쪽, 예수님 쪽에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 것을 갖다 챙기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있는 일을 갖다가 있는 일에 인간이 끼어들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여기에 끼어들지를 못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옛 언약이라는 거, 그게 있습니다. 옛 언약이다. 그걸 뭐 쉽게 말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옛 언약이 드러내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구약 얘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이 의미하는 옛 언약의 그 내용을 모르면은 결국 사람들은 새 언약이라는 걸 오해를 해버려요. 사람들은 자꾸 새 언약을 갖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줬다. 다시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통로가 다르다. 구약의 구원 통로는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세대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구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알려주기 위한 바탕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을 잊어버리지 우리가 않고 안 잊는다면은 새 언약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옛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무조건 예수 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 얻는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뭔가 하면은 구원이 된다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구원시킨다는 것, 이걸 말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옛 언약을 모르고선 절대로 새 언약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를, 너희 자신을 갖다가 죽어야 될 존재로, 망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봤을 때에 예수님의 피라는 그 생명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예수의 피가 웬 은혜인가, 이런 것을 실감을 하는 거죠. 근데 옛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죽어야 될 존재로 안 봐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남들 다 망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자꾸 이런 생각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한테 가치를 두니까 새 언약의 의미를 몰라, 예수 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세상 살던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자꾸 안 그치냐면은 달라는 말이 안 그칩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안 그치죠.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거의 모두가 다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말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기도를,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달라는 것, 주시옵소서, 이 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뭔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직 자기 계획 안에서만 일하실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이 있다,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에 끼들어 까불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이런 말 하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정되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알곡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알곡을 이미 확정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쭉정이 말고 알곡되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이 알곡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추궁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알곡되라고 이런 말씀을 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알곡이 되려고 하지를 않는다,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게으름을 추구하실 것이다, 몽땅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게을렀던 거, 뭔가 하지 못했던 거, 이런 데 대해 추궁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이 생긴 알곡이란 게 뭡니까? 종교행위 열심히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알곡이 같은 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을 쭉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알곡이 되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알곡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뭐냐면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열심히 한 것이 알곡이고 안 한 건 쭉정이니까 자동적으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알곡되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걸 쭉쟁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십일조하지 않는 걸 쭉쟁이라 이렇게 몽땅 다 인간의 행위를 정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왜 안 하니까 쭉쟁이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내가 택한 자를 누가 건드리냐 그 말이죠. 내가 택한 자를.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꼭 택한 인간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어떻 들어오죠. 내가 택한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리냐.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은 택한 자를 갖다가 보호하구나. 택한 자를 갖다가 그 편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꼭 인간 편 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택한 말씀과 내가 너를 귀하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택한 자한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냥 택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너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잘 보살펴줄게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 말하지만은 신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 이슬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만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학교라는 것도 직장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갖다가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 사는 자거든요. 사도요한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소리요. 이렇게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주를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외치고 사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친다면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뭘 못했느니 봉사를 하냐 안하니 기도를 하냐 안하니 이런 책임 추궁을 여러분에게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책임 추궁은 누가 하냐면 교회를 내 것 여기고 있는 목사가 그런 책임 추궁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신자에게 묻는 그런 책임 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와 기도 안 했노? 와 새벽 기도 안 나오나? 너와 봉사 안 하노? 이런 책임 총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책임 총은 너 왜 자꾸 예수를 드리지 아니했는가? 그걸 물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로 살지 아니했는가? 그걸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신자를 책임 추궁하는 것은 예수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믿음에 자기 열심을 대해버리죠. 내가 열심히 이걸 책임 추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믿음에 열심히 자꾸 보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걸 추궁한다 하니까 믿음이나 기도를 자꾸 보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 책임 추궁해버립니다. 우리 걸 갖다 보태는 거 그걸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추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심각한 착각과 오류 속에 빠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몽땅 다 구약을 몰라요. 옛 언약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이 지금 뭘 말하는가 이것을 모르니까 인간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안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존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만 하면 얼마 된다 이렇게 시작해버리니까 지금 같은 여러 그런 오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거기에 다른 걸 더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택한 자를 밝힌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종다운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건 염려할 게 없죠. 근데 신자가 자꾸 염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뭔가 저 사람 비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뭔가 초라하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주님과 나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주위에서 교회 생활을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 내 스스로 나를 송사를 합니다. 나를 정죄를 해,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구는 아침에 나오면 직장 가면 아침에 큐티한다더라. 그럼 나는 뭐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막바로 직장 일하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내 스스로 나를 갖다 송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꼭 자기를 갖다 주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뭔가 행동에 있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옆 사람과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를 마세요. 누가 뭐든지 간에 그것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란 말입니다. 비교하려면은 주님과 비교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비교를 해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자꾸 뭐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는 봉사를 못한단 말이죠.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도 봉사 많이 하고 건강 중이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송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말은 교회 봉사 위해서 건강을 하지만 결국은 남한테 안주고 싶다는 그런 소음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택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를 그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이미 정했습니다. 확정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송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신앙 모습을 가지고 당신이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노?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 복권 당첨과 똑같습니다. 복권 당첨. 복권 당첨이 뭡니까? 복권을 가진 사람을 봐가면서 당첨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복권 가지고 있노? 야, 너 착하니까 내가 당첨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복권 가진 사람은 전혀 보지 않고 일방으로 뽑아내버린 일방으로 당첨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권 당첨되는 나중 보니까는 그 사람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살인한 사람 죽일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복권은 취소가 됩니까? 취소 안 됩니다. 근데 천하의 나쁜 사람이 복권 당첨됐는가? 이거 못 봤다가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송세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복권 취소하게 해주겠어.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 송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당첨됐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첨됐다는 것이 애당초부터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든 상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자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저 난 기쁘다.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뭘 할까요? 그냥 기뻐해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택한 자가 맞느냐? 이런 불안감, 이런 의심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송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살인자가 복권이 당첨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나는 살인자네, 나쁜 사람인데 어디 내가 복권이 당첨될 수가 있겠노?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건 결국은 자기를 조건해가지고 당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기도 나는 많이 하니까 구원받은 자겠지. 나는 교회를 잘 나오니까 택함받은 자에게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거 합리화하려고 자기 행동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함을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납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납득해라 이것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나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 택한 자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고 있어요. 그 복음만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말고 그것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심을 기뻐한 자가 누구냐 이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만이 오직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만 증거하는 주님만.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고 싶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데고 생명이라 그것만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택한 자를 그 누구도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것만 증거하면은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게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증거하라는 것. 주님의 의만 내세우라는 것. 예수 앞에서 우리의 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 그걸 잊지 않냐고 살아가라는 것. 그저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하고 산다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키가 작니 못생겼니 이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 되는데 왜 자꾸 옆사람 잘생긴 사람 비교하냐 그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런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거,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든 거, 그것만 증거하면은 그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게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송사하고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택한 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과 비교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날마다 실감하시면서 주님의 의가 나를 살았다는 것,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만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도록 살아가면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되어졌던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주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잘남을 내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행위를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했던 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택하심을 모르고 주님의 의를 모르는 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속에 철저하게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의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느끼는 죄가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표 나올 때에 주님 피가 어제 그 피가 아니고 오늘도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런 피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그 생명 주님 피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게.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 겪지 않으리라. 생각하나 누구나 겪는 아픔이세. 주는 큰 고통 안고서 못 박히셨다네. 너와 나를 향한 큰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크신 그 고통은 저 십자가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도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며 쓰러질 때 살을 치며 않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옆구리 창에 찔려 내가 어찌 알리요.